대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까지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지금 읽은 18절부터 22절까지가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줍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그리고 무리들이 환영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것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읽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본문이 짧기는 하지만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짧지만 18절과 19절 두 절만 살펴보고 내일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뭐 어렵지도 않고요. 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주저할 뿐이지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영원히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하셨던 상황이 나오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밥 먹는 게 항상 기준이어서 밥 먹을 때 그때만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건 밥때가 되기 이전에 새벽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어제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앞에 나왔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이미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난리를 일으키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본문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또 성 이런 곳들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또 어찌 보면 이 무화과가 뭐 어떤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 보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밥 먹는데 되게 예민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장하세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 밥 먹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른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기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때 시장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밥을 챙겨 먹고 와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밥 먹고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서브웨이 가서 뭐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셔서 시장하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시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조금 늦게 나오시든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조금 일찍 밥을 차려서 드시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하신 상황은 주님이 자초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누가 배고프게 그렇게 하래? 조금 늦게 나오지 아니면 밥 차려 먹고 나오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시장하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절 그 다음에 상황이 전개가 되죠.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죠?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 이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소유물은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니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리로 가십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셨고 거기로 막 가셨고 그리고 막 찾으십니다. 무화과가 뭐가 있는지 따먹을 게 있는지를 이렇게 막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는 게 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주님이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환영을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하러 들어가시는 거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죠. 찾는 게 있으세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뒤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성전에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곳이니까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는 게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에도 주님이 찾는 게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못 찾으시죠. 또 성전에서도 주님이 찾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못 찾으세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를 찾아가시고 거기서 이제 막 찾아보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걸 찾으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찾지 못했죠. 예수님이 19절에 보시면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만 놓고 보면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을 하되 오늘 하루만, 일주일만, 1년, 2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은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망한 겁니다. 영원히 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앞에는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강도의 구레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게끔 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구원이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견주어 보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 말라비틀어지게 심판하신 다음에 사실은 새로운 무화과 나무를 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잘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게끔 그런 나무를 새로 심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설교하시고 실제로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보면 심판했던 내용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특징인 말씀드리는 특징인데요. 여러분 나무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나무가 못 알아듣는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 이제 말라 비틀어진다 말씀하시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른 아침에 예수님 혼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듣는 건 옆에 같이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제자들은 요즘 아이들과 비슷해서 늦잠 자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히.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듣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죠. 심판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열매가 조금 없다고 영원토록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선포하시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주제들을 섞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종종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한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왜 의아한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무화과나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이른 아침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자랐는데 뭐 해준 게 있나요? 지가 알아서 자랐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 무화과나무가 왜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나무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나무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이게 예수님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권리도 없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똑같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성전이 누구 건가요?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성전은 대제사장 거죠. 서기관들 거지. 성전이 지 것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왜 분노합니까?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와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다 뒤집어 보고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가 뭔데? 지 나무도 아니고 지가 키운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래.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이런 권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입장에 서면 아, 난 억울해. 아, 나는 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관계를 맺을 때 똑같습니다. 주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주님이 뭔데 나한테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주님 겁니까?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내가 살아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주님 겁니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미리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말씀 한마디 안 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른 새벽에 아니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닌데 내놔라 이렇게 하시니까 미리 말씀했으면 다 준비를 했을 텐데 아니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때에 오셨으면 내가 추웠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게 무화과나무 때도 아니고 미리 준비도 안 시켜주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으면 얼마든지 준비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본문이 기록이 없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참 묘한 점들을 보게 돼요. 앞에 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어떻게 마련하셨죠? 제사들을 보내서 야 거기 가면 나귀 묶어놓은 거 있을 거야. 나귀 새끼 묶어놓은 거 있어. 끌고 와라. 그 사람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하셨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리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안 하셨었어도 뭐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거기 같은 막 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잖아요. 개판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따위로 지내면 안 돼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공생애사를 시작하시고 처음에 성전 청결 사건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1년 혹은 2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실 때에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약에 이미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갈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던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마땅할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귀 새끼를 타실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안 하셨는가? 하셨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해오셨어요.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 안 하셨잖아. 미리 알려줘야지. 이건 불공평해.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준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양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최소한 2000년 넘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지금 이걸 주님이 요구하실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생각이 없는 놈아.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이지 내가 너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보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좀 한두 번 경고도 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인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서 막무가내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그건 우리가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수없이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목회자를 원망을 해요. 목사님이 조금 더 알려주시고 목사님이 조금 더 강하게라도 인도해 주시죠.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께서, 동료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누가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아, 목사님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거 대리점을 열고 가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류를 했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상권도 안 좋고 지금 상황은 별로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하시면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대요. 개업했으니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개업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자기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왜 안 다니느냐 했더니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꼬라지가 없다고. 우리 가게 문 닫고 망했다고. 그리고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말 징그럽게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헤쳐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 욕심대로 아무것도 안 채워졌다고 네 욕심대로 안 들어졌다고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주님을 욕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다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내가 볼 것이다. 열매를 준비해야 돼.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힘들 거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정말로 주님께서 갑자기 부당하게, 과도하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했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오늘 갑자기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요구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열매 맺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내일도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어떤 역할도 감당을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루살렘 입성사건, 성전청결사건,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왔는데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찾는 그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찾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우리 육적인 삶도 다 주님께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심판받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칭찬듣는 주님의 참 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이에 바빠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강해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또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맺지 못한 채 결국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겁고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그것이 어떠한 길이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열매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